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고 또 주님 더욱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5월도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이제 6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5월과 다른 6월 되게 하셨고 또 전반기가 또 마감되는 또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6월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오니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자의 음성을 깨닫는 주님의 귀한 양들 되어서 주님께로 움직이는 세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방향이 바뀌는 더욱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우리 첫 주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6월 한 달 동안 이제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에 하나님의 계획, 2월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3월에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4월에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 그리고 지난달 5월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충만, 그리고 이제 6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곡차곡 그래서 마침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동행이라는 주제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 초청 예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청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론가 보내는 예배가 아니고 파송 예배가 아니고 우리에게로 오게 하려는 이 예배는 초청의 예배는 결국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이 동행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함께함에 함께하자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이 세상에 가시면서 사람들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지만 당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당신이 왜 여기 이러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세요. 세상은 흩어버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으려고 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어린 양들을 모아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전도를 받아들일 때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때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주님은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따라갈까? 내가 어떤 곳으로 가면 참 좋을까? 내가 다 계산해보고 아 이게 제일 좋겠네 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고 나를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오래전부터 주목해보셨던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더 높으시니까. 그분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뜻이 있습니다. 나에겐 아무 뜻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면 내가 아 요걸 해서 뭘 하고 요걸 해서 뭘 해야지 이게 내 계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따라오라는 것은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서도 아주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동행하게 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그 다음에 17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분명 해변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해변을 가실 때에 그들만 그물을 던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해변이라 고기 잡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그들에게만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많은 어부들 중에 왜 하필 베드로와 안드레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 누군가는 반응했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 때문에 거기를 가시는 것이에요. 그냥 경치 구경하면서 바다를 거니신 게 아니라 바로 그들 때문에 일부러 바다에 가셨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찾고 사셨을 때 또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야 할 땐 산으로 가셨습니다. 거리로 나갈 땐 거리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땐 또 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부를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장소가 바로 해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왜? 왜 나를 따라오라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로 많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따라가면 뭐가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럼 내가 너희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어부다. 네가 어부에게 있어서 생명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다. 내가 너에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잡는 대상이 틀려져요. 예전엔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많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대상이 틀려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대상이 바뀌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니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젠 어부가 아닌 거예요. 이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부였지요. 그러나 이후에는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주님 믿으면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라면 더 많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사람을 낚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닌데 나는 많은 고기를 얻고 싶었지 사람을 낳고 싶지는 않았는데 주님은 사람을 낳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어부에게 이 어부 형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리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살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자,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할 사람을 부르시니 당연히 어부건 광부건 농부건 뭘 하는 사람이건 주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생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들이 계속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고기를 더 재밌게 잡고 그 고기를 행복하게 잡고 그 일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의 기술, 그의 재능, 그의 달란트, 뭔가를 낚는, 뭐 낚는다 하는 건 뭐 우리가 사람한테 쓸 땐 좋은 표현은 아니죠. 뭐 낚였다 하는 건 좀 불편한 말이기도 하지만 좋은 의미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주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많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어부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상이 바뀌어서 사람을 낳고자 했을 때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늘 고기가 있나 내일은 고기가 없나 또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낳고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보람된 일에 바로 이 형제 어부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뭐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이었든지 직장이었든지 뭐 공무원이었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사장이든지 종이든지 종업원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로 네가 하던 그것에서 그 기술과 그 능력과 그 재능이 바뀌어서 대상이 누구에게로? 사람에게로. 네가 하던 일은 뭐 장부고 네가 하던 일은 또 뭐 물건이고 네가 하던 일들은 뭔가 건물과 건축 이런 용도였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사람에게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인도하고 하여튼 이 사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낳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 근데 우리가 대개 이러한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당신이 따라오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개그의 한 장면 같아요. 개그의 한 장면. 이리 오너라 하면 그쪽에서 네가 오너라 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우리는 그게 싫은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는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어디 있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을 가르치고 내가 사람들을 지도하고 내가 일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또 뭔가를 세우고 내가 뭔가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지, 이게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주님이 좀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형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이 있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커져갑니다. 내가 그냥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그나마 나아요. 아, 하나님은 저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내가 못하는 거니까 내 잘못이에요. 내 죄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뭐 주님이 따르는 일에 할 수 있겠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하죠. 큰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 것이죠. 그는 아주 능력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그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예요. 그는 책도 씁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도 합니다. 그는 때로 하나님의 어떤 은사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기를 시작하냐 하면 가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때가 아주 중요한 때예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두 왕이 지금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남들은 그냥 예언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철로 아주 멋진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왜 이런 장면이 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연합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울까 말까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옳은 전쟁인가 옳지 않은 전쟁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는 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승리할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똑같이 모든 선지자. 그 중에 특별히 시드기야는 더 한 술 더 떠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걸로 이길 겁니다. 이겨요. 이기는데 뭘로 이길 거냐면 이걸로 이길 겁니다.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것은 영락없는 진실한 예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 왕들은 기뻤습니다. 야, 하나님 참 감사하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께 영광.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군요. 특히 이 뿔로, 이 뿔로 이렇게 찔러서 이걸 할 수 있게.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세요. 너무 영광스러우세요. 그래서 사기가 충천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댁에 한 사람만 그랬으면 몰라요. 모든 선지자가 다 동일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승리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나 그 말은 정확히 틀렸습니다. 정확히 틀렸어요. 나중에 결과는 그 전쟁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사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분명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치도 오차도 없고 틀림도 없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유를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이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아까 그 뿔로 이기겠다 했던 그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이, 모든 선지자 중에 딱 한 사람이 이 전쟁은 지금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들 가운데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시드기야가 발끈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지금 네가 뭔데? 근데 뭐 하던 사람이냐? 네가 성도수가 몇 명이야? 네가 경력이 몇 년이야? 선지자 경력을 몇 년 했고 언제 안수를 받았어? 네가 몇 명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냐? 너는 철로뿔을 만들 수 있어? 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동일한 얘기를 하게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네가 뭔데 네가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그리고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미가야의 뺨을. 그리고서 시드기야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호와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어? 감히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 선지자를 떠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는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근데 그게 틀렸어요. 그 말은 거짓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의 이 말은 어디가 틀린 것일까요? 그는 여호와의 영은 내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가 여호와의 영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영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이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을 더욱 붙들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데 주의 영이 나에게서 어떻게 떠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길 잃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왜 길을 잃는 것 같으세요? 왜 놀이동산에 가면 꼭 미아 보호소에서 애가 울면서 찾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어떻게 해서 길을 잃어버릴까요? 애들은 부모를 따라가지 않을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를 계속 쫓아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뭐 풍선 또 뭐 솜사탕 뭐 분수 이런 것을 보면서 따라갈 때 그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애가 옆으로 새어나갈 때 그제서야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시대는 주님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저기서 얘기를 듣고 뭐 큰 교회 얘기를 듣고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렇게 막 복잡하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독교 방송 채널들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순간에 어쩌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고스란히 하든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딱 채널을 보니까 또 막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 축복, 축복. 아, 저거밖에 없나? 하나님 도대체 축복 말고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딱 트니까, 아, 그 다음 분은 또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축복, 축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좀 이렇게밖에 못하나? 또 트니까 칠판에 써가면서 축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식은 똑같아요. 칠판에 써가며 축복 얘기를 하던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축복 얘기를 하던 아니면 화려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축복 얘기를 하던 이 세 가지가 연속해서 딱딱딱 하니까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데 아 그렇다고 제가 모든 기독교 방송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때로는 정말 좋은 얘기가 있고 좋은 간증이 있고 또 좋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TV에도 그 수준이 있잖아요. 아이들 보는 거, 또 어른 보는 거, 나쁜 거, 좋은 거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V는 그냥 일방 통행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다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이끄는 곳으로 가서 내가 주님을 떠나질 수도 있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전도사고 그 사람은 젊고 그 사람은 작은 교회고 그 사람은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말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 나도 어느새 물들어버린 게 있을 수도 있어. 하고 귀를 열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시드기야처럼 여호와 형이 감히 나를 어떻게 떠나? 내가 꽉 잡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 형을 줄로 매가지고 달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그런 자신만만함이 그런 교만함이 그런 주님 보시기에 완악함이 결국은 거짓말하는 영에 쏙 빠져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바뀌고 우리의 대상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바뀌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은 준비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만 그칠 뿐입니다. 때로 계획이 없을 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땐 정말 커다란 상심에 이르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자. 주의 뜻을 따르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자. 나에겐 계획이 없지만 주님께는 계획이 있을 거야. 글로 가라고 한다면 나에겐 생각이 없지만 주님께는 생각이 있을 거야. 나는 뭘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뭘 할지를 알고 있을 거야 하고 일단 따라가면 주님은 거기서 열어주세요. 돈이 없습니까? 거기 가면 돈을 얻게 될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까? 거기 가면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다 갈아탈 차와 만날 사람과 주어질 도구까지도 다 예비해 놨는데 내가 지금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해서 아, 저는 고기나 잡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자입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철로 뿔을 만드는 이 도구를 사용하며 말도 안 되는 가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을 때 그에게 뺨을 맞던 그 미가야, 이 미가야는 진실했습니다. 미가야는 올바랐습니다. 그 미가야는 참된 선지자였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미가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좀 특별하지 않나요? 그러나 더 특별함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야의 진실함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스라엘 왕은 이 미가에 대해서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쁘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쁘게 판단하고 있죠. 아, 이 사람은 흉한 것을 예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좋은 건 얘기 안 해요. 그는 늘 그런 식이에요. 그는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는 너무 파괴적입니다. 그는 너무 우울해요. 그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가 받고 있는 평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죠? 왜 그는 그렇게 냉소적이고 왜 그는 그렇게 절망적이고 왜 그는 그렇게 비판적이 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는 자신이 봤던 그 장면,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았지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미가야가 생기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르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뭐가 되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에요. 왜 큰 교회가 올바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하자니 이걸 이렇게 이거 조금만이라도 움직이면 이거 다 떨어져 나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합동교단에도 목회자가 뭐 사임을 하고 또 목회자가 새롭게 부임을 하는 이런 어떤 이 복잡한, 그래서 이 양쪽 교회들이 이제 서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게 해달라고, 저기는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줄 달리기를, 새벽 줄 달리기를. 네? 여기는 24시간 한대니까 여기는 또 뭐 철야를 한다고 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더 중요한 건 유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걸 유지하려니까 그걸 갖다가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현재 보이는 것을 어떻게 처신할까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알지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 따라가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이런 대우와 이런 입장과 이런 평가를 가져오게 하는 한 본건 묻어두자.
이건 덮자가 되는 거. 이거 열었다 난리 난다. 덮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따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른다는 것은 정말 뭔가를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안 부르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불러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과거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앞으로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부를 때 생기는 똑같은 패턴은 그것은 버려두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짊어매고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나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등쳐 업고 따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낚는다는데.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어. 그들을 부를 때의 그 부르심의 상황은 크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일이 있고 그들도 바빠요. 그들도 뭔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르세요.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이 부르셨겠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삭군들도 배도 다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부르심을 받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뜻이 있어. 때로는 이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리,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얼굴, 피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뭐 직장, 뭐 명함, 그걸 버려두고 쫓아야 되는데, 아, 제가 사장님이라서 못 쫓아요. 머리를 못 감아서 못 쫓아요. 옷이 없어서 못 쫓아요. 이유는 다양해요. 돈을 벌어야 못 쫓아요. 연차 수당이 있어서 못 쫓아요. 또 주말 수당이 있어서 못 쫓아요. 뭐 그러면 잘릴 것 같아서 못 쫓아요. 주님은 항상 부르시지만 뭐 때문에 못 쫓을 때 주님은 동일합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하나님을 바꾸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면서 주의를 좀 안 지키면 어때요?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어때요? 혹은 주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좀 어때요? 주님은 당신을 따라갈 텐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패배했다고 해서 주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거짓 선지자니까.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동일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확신하고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면 더 많은 배와 더 많은 아비와 더 많은 삭군들이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우리들을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남전도의 단합회로 강원도 정선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정선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그 오지에 그냥 그때 그 최근에도 사당이 있고 또 산당이 있고 미신이 있고 무당이 있던 그곳에 너무 오지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던 이태식 전도사님과 그 사모님과 그 딸, 그 가족의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단합회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7년간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게 참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했던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참 아 그래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참 편하게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 영혼을 따라가야지 이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한 가지는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 이렇게 그 산과 산 사이에 유리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래도 보게 하는 그런 높은 산 이쪽이 한쪽이 절벽이더라고요. 그렇게 등산을 따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산행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가파르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낭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위험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낭떨어진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냥 높은 산, 굴러떨어져도 뭔가 이게 걸려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고 이게 낭떨어지더라고요. 아래서 볼 땐 멋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여기서 사고가 난 적이 없을까? 그래서 나중에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트를 타고 래프팅을 하면서 근데 래프팅 가이드가 이장님이었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이 이장님한테 제가 그때 그 들었던 의문이 생각나서 이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장님 혹시 저 절벽이 저렇게 높고 참 위험해 보이는데 사고 난 적은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사고 난 적이 있대요. 21살 대학생이 실족사를 했대요. 함께 놀러 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근데 곧장 떨어진 게 아니라 중턱에 또 걸렸대. 중턱에 걸렸는데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거기서 뭐 위령탑 같은 것도 세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족한 그 학생은 아무 생각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냥 룰루랄라 친구들과 함께 혹은 일행들과 함께 그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에 자기는 예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들을 버리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언젠간 버려두게 됩니다. 그게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혹은 내 원함이 아니라 내 원함하고 상관없게 그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있을 동안 우리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걸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버려두고 더 좋은 것을 더 의미 있는 것을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그것을 버릴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기 전에 언젠가 언제든지 반드시 오게 될 그 상황이 이르기 전에 우리들은 그것을 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동행의 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써서 나는 마지막에 동행할 거야. 나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실컷 해보고 마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처럼 마지막 판에 도와주십시오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딱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머리가 잘 돌아가요. 똑똑해요. 그 대신 그가 주님의 따르는 가치는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고 더 어려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버려두고 쫓았을 때 그것이 그들의 동행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했고 그들을 주님은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부가 변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지만 변하여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 변할 게 없어요. 예전에도 그거였고 앞으로도 그거였고 또 죽기 전에도 그거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버려두고 따르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뭔가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 한 달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모저모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그 부르심의 특별함을 전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한다면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려고 한다면 바쁘죠. 할 일도 많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때 그것은 가치 있고 그것은 특별하며 그 버린 것이 더 의미 있고 의미 있을수록 그 따름은 더 가치 있고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주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기를 참 잘했다. 우리가 저 세상을 버려두고, 우리가 언젠가 버려 썩어질 저 세상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참 잘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동행은 결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등쳐 업고 주님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세상을 저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갖는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주여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때에 주의 영광 보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 보여 주옵소서.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그 주님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49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